재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스타워즈 팬 있으십니까? 스타워즈 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리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이라 하셨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시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더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달할 때 저희가 함께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와서 그 약속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클리어하게 알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CJ.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빈 목사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으셨나요? CJ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말씀 자체가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설명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제 하루 중 힘든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 막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제 힘든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가 저를 볼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유치원 교사님들에게 인도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교실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벽에 줄을 서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마치 죄수처럼 그렇게 줄을 벽에 쫙 쓰면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 손을 들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호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집에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다 있고 부모님들이 다들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두면 선생님들이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줄에 처음부터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키로 선택하지도 않고 나이로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외모가 좋은 혹은 행동이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다른 부모님보다 먼저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부모님들 중에서 저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외모가 가장 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먼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면 로마서 9장에서 6장에서 13절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선택의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굉장히 컨플릭트를 다루기 때문에 이 로마서 장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의지는 서로 컨플릭트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은 구원의 교리인 구원론으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업적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편견 없이 우리들을 선택하는 것인지 혹은 무작위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는 오랫 수백 년 동안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 바이블 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물론 바이블 스쿨에 들어가도록 제가 선택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제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을 할 때에는 저는 반대쪽으로 섰습니다. 저는 제 바이블 스쿨이 가르쳤던 것과 조금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물링던 목사님 사이에서도 조금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가족과 친구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과 친구입니다. 아민, 제 얘기는 그분들이 틀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서로서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우리가 이런 2차적인 문제에 동의를 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기에 가장 프라이머리한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쪽에 서시든지요. 저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절에서 13절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뢰에 있습니다. 출생이 아니고 행유가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제가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칠순이 아닙니다. 출생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6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교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생각할 때 먼저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절과 5절 그 previous verse에서 바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면 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저는 아내 로라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께서 10년 동안 결혼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시크릿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시크릿은 비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립성을 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결혼 전에 전에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보 열쇠는 어디 있어요? 양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제 아내한테 묻습니다. 제가 가장 냉장고 우리의 가장 그 냉장고 돈을 몇면서 제 아내한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 케첩이 어디 있어요? 제 아내는 아주 사랑스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여보, 제가 지금 냉장고 안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 없어. 이렇게 또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열심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과장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케첩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저는 케첩 병을 찾고 있는 거고요. 제 아내 로라는 스몰 패킷 케첩 그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서 조그맣게 주는 그 종이에 든 거요. 제가 이 얘기를 들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케첩의 패킷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케첩 병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큰 이스라엘이 있고 작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지 않고 그 백성 전체, 국가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메시아를 믿고 그 백성이 메시아의 믿음을 신뢰하게 되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탄해하고 지금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용어는 영어에서 굉장히 모호한 용어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엄마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랑합니다. 자체적인 캐나다 전국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의 인구의 50%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3%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1,75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게 파고들어가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한 달에 몇번 교회에 가는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서비스나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그렇게 갔다면 아마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부활절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한번 가는 그런 인구들을 다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을 다 빼고 나면 23%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영감,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영감을 받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는 저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명시할 때 이러한 부분 있는 거 그냥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드린 그런 모든 좀더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캐나다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5% 미만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도 영적인 것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믿어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하고 갑니다. 로마서 9장에서 7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바울이 7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로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느니라 하셨으니 그것은 육체의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제 웨딩에 저는 투 리셉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에서, 한 번은 오스트레일리아에 했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것은 조금 작은 피로연이었지만 하객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400명의 절반 이상의 게스트는 제 아내 쪽, 로라 쪽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친척들에게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서 누가 로라의 가족이고 그리고 결혼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부분 그런 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400명에 가까운 아시아인들, 비슷하게 생긴 분들, 정확하게 똑같이 생긴 분들을, 그분들을 소개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누가 로라의 진정한 가족이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주목하게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 택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을 구속하여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시초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집도 없었고 또 땅도 없었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었고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는 참을성이 없게 되어서 이집트, 왜냐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과의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이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사라에게 나올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아르기먼트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둘중 하나만 약속의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이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어, 그래, 보, 바울,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누가에서 말하는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그 사실만으로 끝까지 버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는 그들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일부가 되는 것은 출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송되었다고 표현받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인 아버지는 목사이고, 그리고 사촌들은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고요. 최소한. 그리고 제 딸은 윌링턴 처치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 사실로만,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저와 제 아내 로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그들의 믿음에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일부가 되려면 부모님 때문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부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분을 강조합시다. 규칙과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들 자녀들이 그 페이스를 바쳤을 때, 믿음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생이 아니라 행위로 의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증을 전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질문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좀더 깊고 좀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압니다. 여기에 육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그리고 그 자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과 25절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장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세대, 계속 올 세대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이삭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리브가는 그 쌍둥이들이 그 내부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의 안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12절에서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어린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환경은 장자가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에서와 야곱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혼혈 유대인이었지만, 왜냐하면은 이집트 하갈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순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순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순혈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선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는지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혼혈이었고 이삭이 순수 혈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순전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가 모두 순수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가 다 순수 유대인인데 왜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않느냐는 그 질문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억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두 팀을 만들 때 항상 선생님들은 주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에게 팀원을 고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골랐습니다. 누가 주장이 되든지 간에 그 주장들은 항상 저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자기네 친구들이나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운동 신경이 좋은 그러한 아이들을 골랐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세명 안에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선택이 안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고릅니다. 저도 아마 그 주장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주장이 되었다면, 팀의 주장이 되었다면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1쪽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질문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은 선한 일과 나쁜 일을 하는 것단한 가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행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에서 줄을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ICBC 라인이라든지 특별히 ICBC에서 줄을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거나 뭐 그럴 때 줄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줄을 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광경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줄에서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ICBC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누군가가 줄을 서 있다가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일로 오라고 그래서 줄에 이렇게 껴놓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화가 나고 정말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올바르고 새치기라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오늘 요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의 출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바울은 말라기 1장 2절을 인용으로 맺습니다. 이 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재건될 때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라가 재건될 것입니다. 이제 재건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일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듯이 완전히 한 에서는 죽어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야곱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왜 해결책이라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사람 누구를 아무든지 구원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들 행위가 좋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사람으로 define 정의를 할까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금을 잘 내고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가족이 온전하고 뭐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제대로 된 캐나다인처럼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충실하고 사랑스럽고 선하고 아마 그 좋은 사람의 덕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선택하시겠죠? 시어머니는 아니시겠죠, 장모님이나. 어머니, 보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겠죠? 모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를 뽑으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쉬우시죠? 하지만 좀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스트 헤이스팅스로 끌고 나간다면 그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디파인 하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에이스팅스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저에게 알려준다면 저도 똑같이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 아내 로라와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찰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저를 선택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분이 저를 특별한 사랑으로 봐주어야 했는지에는 어떤 이유도 제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미스터리로 남아야 합니다. 제 아이들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 교사들에게 제가 아이들을 인도하거나 미스테리로 남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받지 않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지만 모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리얼리티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믿음으로써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란 입에 힘쓰지 아니하리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아니라 그 어미 품에 있게 같이 있게 하였으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선택의 신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북미에서는 캐나다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성장한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가장 그 중요한 북미에 우리가 있는 그 컬처는 우리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그 개인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직업을 가졌고, 이 웨스턴 마인셋의 가장 중요한 컬처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컨트리뷰션 하고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기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여기에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양 문화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성장한 이런 웨스턴라이즈 된 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제 스스로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가 정말 저를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감각과 제 모든 성장의 그런 컬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고 내게로 중심이 오게 저에게 포커스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잘못되었고 그 모든 영광과 선택의 교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890년 프란시스 톰슨이 쓴 시가 있습니다. Hound of Heaven이라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톰슨의 시입니다. 제가 처음 13살에 가출을 했을 때, 저는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배회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찾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밤중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저를 위험한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힘든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를 찾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저를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항상 언젠가 그 어느 집에 제가 있기를 바라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하셨지만 아들을 쫓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처하신 것을 감수하면서 저를 끊임없이 찾으셨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저를 찾아다니며 오열하며 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매일 밤, 매일 밤 저를 찾아다니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느끼지만,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감정과 지식과 부지런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일이 없노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옵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저희를 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게 된 것을 알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희 형제 자매 중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 그 모든 형제 자매들, 집 나간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만으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계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 센터에 가서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이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로